구약성경 500쪽 지음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처음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우리가 처한 현실은 그 성숙을 요구합니다. 그 성숙을 위해서는 한 개인도 마찬가지고 한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이렇게 한국교회 전체가 우리 교회 전체가 어떤 그 보편적인 가치를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고 추구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에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러나 주님께서 의도하신 주님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보편적인 원리들은 그 어느 곳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주장되어질 수 있고 가꾸어질 수 있고 함양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그렇죠. 용서가 그렇고 화해가 그렇고 섬김이 그렇고 대가 없는 섬김, 대가 없는 화해, 용서, 대가 없는 사랑 이런 것은 세상에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보편적인 가치는 전체성을 인식하는 데서 이렇게 형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만의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선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신다. 내 눈앞에 보는 세계가 현실이 내가 느끼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전체성에 관한 전체를 조망하는 그런 인식이 우리에게 요구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제일 인지하기가 어려운 게 그 전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사람은 매일 매순간 자기가 하는 어떤 일, 보고 듣고 경험하는 일을 아무래도 더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안 어떤 그 이상을 보는 것은 인간이 가진 기본 조건에 따르면 굉장히 힘든 일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깨시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앞에 우리가 가진 상식으로는 우리가 가진 기존의 자원과 기존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넘어갈 수 없는 어떤 그 장애물 그 넘어갈 수 없는 어떤 도전들을 우리 앞에 두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너를 넘어서라. 너는 더 나아갈 수 있다. 내가 의도하는 더 깊은 자리로 너는 충분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고 마치 그 훌륭한 그 선수가 될 것을 기대하며 좋은 제목을 데려다가 키우는 운동선수 코치 같은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길러내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일이 때로는 우리에게 버겁습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죠. 우리를 그리로 몰아붙이셔서 어제와는 오늘과는 더 나은 자리로 우리를 밀어내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구약의 역사가 우리에게 충분히 증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리스바라고 하는 우리에겐 좀 익숙하지 않은 어떤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일은 사실 이렇게 시작합니다. 21장 1절에 보면 다윗 왕 때에 해를 거듭하여 3년 동안 기근이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 하의 끝부분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 왕 말기에 기록되어 있는 건가라고 이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만, 이 사무엘 하 이 뒤에 있는 이 에피소드들은 연대에 상관없이 이렇게 붙여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늙었을 때가 아니라 많은 주석가들은 이게 이 사건이 다윗이 이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그렇게 이제 추정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3년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으니까 뭐 그 농작물을 뭐 제대로 거둬들일 수 없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굉장히 피폐했겠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윗의 왕인 다윗의 마음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가뭄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 기근의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사울 왕 때에 기브온 사람들을 학대한 일 때문에 이 기근이 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원래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이죠. 근데 여호수아서 9장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꾀를 내어서 우리가 이스라엘한테 멸망당할 수 있으니 먼 곳에서 온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꾸미고 가서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자. 그리고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와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들이 먼 곳에 있는 족속이 아니라 가나안의 일부 족속이라는 사실을 알고 뭐 굉장히 노발대발하지만 이미 하나님 앞에 언약을 했기 때문에 이들을 해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물깃고 나무를 지고 하는 그런 약간 머슴 같은 역할을 했던 종족이 이 기브온 종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 때에 이들을 학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기근이 일어난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죠. 그런데 이때 다윗의 어떤 그 처우가 다윗의 어떤 행동이 약간 그 좀 묘연합니다. 왜 그런가? 보통 우리가 아는 다윗 왕이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주님께 물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누구에게 묻냐면 기브온 사람한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주길 원하냐.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이스라엘은 갑이고 이 사람들은 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부족한 게 없습니다. 저희는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윗이 자꾸 뭐 필요한 거 없냐, 뭐 어떻게 해줄까, 너희 굉장히 화 많이 났지, 너희의 화를 풀어주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줄게, 말해봐라 라고 좀 부추기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이렇게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면 그래서 이제 많은 주석가들이 이제 우리가 이 그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에 너무 이상적으로 그리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인간적인 내용들만 있는 것으로 또 이렇게 여기는 것도 약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주석가들은 다윗이 이런 행동을 일부러 그 기브온 사람들한테 부추겼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그 사울의 후손 일곱을 우리가 매달아야, 일곱을 죽여야 우리의 마음이 풀리겠습니다라는 대답을 유도했을 거다라고 보는 그런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진실은 무엇인지 약간 헤아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일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그 숨어 지내고 있었던, 흩어져 있던 사울의 자식들 일곱 명을 찾아내서 죽입니다. 목 매달아 죽이고 그리고 그들을 이제 기본 사람들한테 넘기고 그들이 목 매달아 이렇게 죽이죠. 왕에 의해서 처형당한 시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그 저주받아서 그리고 어떤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어떤 기근에 대한 어떤 액땜 같은 느낌으로 죽은 어떤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시체들은 굉장히 그 훼손되고 이렇게 버려진 상황입니다. 누구 하나 제대로 장사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죠. 또 다윗 왕의 어떤 명령과 그의 어떤 권력이 무서웠기 때문에 사울 일가의 사람들도, 생존에 있는 사울 일가의 사람들도 이들을 이렇게 제대로 장사 지내는 일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아야의 딸인 이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사울의 첩이었습니다. 사울에게서 이제 두 아들을 이제 그 길렀는데요. 낳고 길렀는데 이 죽은 일곱 명 중에는 자기 그 두 아들도 있는 것이죠.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굉장히 처참한 얘기입니다만, 굉장히 비극적인 얘기입니다만 장사는 지내지 말아라 라고 하니까 장사를 지낼 수는 없고 다윗 왕이 무서워서 그 대신 굵은 배를 가져다가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이 시체가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뭐 자칼이라든지 다른 맹수들의 밥이 못 되게 하려고 내쫓는 일을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참 그 안 됐고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리스바라고 하는 이 여인은 굉장히 그 비극적인 인물입니다. 그 사무엘하 3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리스바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나오는데 3장 6절입니다. 이때는 언제냐면 이미 이제 사울이 죽고 이제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또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의 도움을 받아 다윗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몰이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은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 도다 라고 이제 화를 내죠. 그러니까 아브넬은 사울 왕 때부터 어떤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사울이 죽고 나자 아들 중에 한 명이었던 이스보셋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다윗과 지금 대치 상태에 있는 것인데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누구를 취하는가? 바로 사울의 첩이었던 아야의 딸 리스바를 이렇게 취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왕정 사회에서 왕의 여인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 여인과 사랑을 나누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상의 어떤 정치적인 함의가 있죠. 왕의 권력을 가진 것 같은 어떤 그런 효과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항의하죠. 네가 어떻게 해서 그 리스바와 통관을 하느냐? 사울 왕의 여인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이제 화를 내면서 내가 너한테 도와준 게 얼만데? 내가 지금 네가 누구 덕분에 지금 이렇게 왕노릇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나한테 화를 내냐? 그러면서 성질을 낼 때에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여성의 인권이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던 이 고대 사회에서 이런 일은 굉장히 그 비일비재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주체적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누군가의 소유로 혹은 누군가의 노리개로 아니면 누군가가 어떤 자신의 어떤 권력을 이루기 위한 권력 욕을 이렇게 표현하고 채우기 위한 수단화된 어떤 인간이 철저하게 이렇게 대상화되고 있고 이렇게 물건처럼 취급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 상황에서 리스바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또 상황이 바뀌어서 이스보셋도 죽고 아브넬도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리스바는 굉장히 불편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어떤 권력이 아주 정점에 이르렀을 시기에 자기의 아들들이 다윗 왕이 내준 그 일에 의해서 기부온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게 되는 것이죠. 이 리스바라는 여인은 할 수 있는 게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 왕 앞에 가서 무슨 데모를 할 수도 없었을 테고 말 한마디 잘못 놀리면 그냥 목숨을 잃는 거는 이 시대에는 뭐 비일비재한 일이었겠죠. 근데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사무엘하 21장에서 본 것처럼 자기 아들의 시신의 동물들이 와서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그 일밖에는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며칠이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몇 주 동안 했을 거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최소한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라는 시점을 생각해 봤을 때에 아마도 한 5개월에서 6개월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길게 기간을 추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기간은 중요하지 않죠. 이 여인의 이 정성 어린 이 사건을 듣고 다윗의 마음이 바뀝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다시 사무엘하 21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은 요나단을 사랑했죠. 그 사울도 왕으로 인정을 했죠.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아직까지도 사울의 시신과 요나단의 시신을 제대로 수습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장사를 치러주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사울의 시신과 다윗이 그렇게 사랑했던 요나단의 시신은 약간 그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매장되지 못하고 함부로 취급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뒤에야 리스바의 이 사건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서 14절 보실까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나머지 일곱 명의 뼈를 베냐민 땅 셀라에서 장사시켜주죠.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내가 어디에 묻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고향의 땅에 아버지의 땅에 묻히지 못하고 어디 노지에서 객지에서 그 시신이 버려지고 있다는 것은 망자에 대한 굉장한 수치요 모욕이라고 생각을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다윗은 이렇게 잘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를 이렇게 치러주죠. 아마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 아직까지 다윗의 마음에는 사울을 향한 어떤 두려움과 공포와 상처와 그리고 사울 일가에 대한 이들이 다시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권력을 흔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들이 반역을 일으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불안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무덤이 있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참배를 할 것이고 기념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다윗과는 반대되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세력을 형성할 충분한 어떤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아마 다윗은 그런 이유 때문에 남은 사울의 자식들도 아마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제거한 것이 아닌가, 숙청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볼 그런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이 가뭄이 그치고 비가 내리게 해주시나요? 이 사울의 후손 일곱 명을 죽였을 때 비가 내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리스바의 이 행위를 듣고 그의 마음을 고쳐먹고 그 일곱 명의 시신과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잘 안장해 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깨달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자기 아들의 시신 앞에서 우는 것이죠. 울다가 지쳐서 분노하고 이를 갈고 다윗을 향해 저주를 퍼붓다가 들짐승이 오면 내쫓고 그 시신은 점점 썩어서 이제 뼈밖에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처참한 행위가 이 여인뿐만 아니라 다윗 왕으로 하여금 어떤 이해, 어떤 새로운 이해로 나아가게 만들었고 결국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 안에서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어떤 보편적인 내용들을 만들어내는 자리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이렇게 읽을 때에 제가 이렇게 떠올려지는 그 유명한 이야기가 이렇게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그 고대 그리스의 그 극작가인 소포클레스의 작품인 비극 중에 하나인 안티고네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안티고네는 그 유명한 오이디푸스라고 하는 그 왕의 딸이었습니다. 공주죠. 그 오이디푸스가 이제 내가 그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자기의 어떤 그 비극을 깨닫고 이제 두 눈을 찌르고 왕위를 자기 두 아들들에게 물려주고 이제 테베라고 하는 이제 도시 국가에서 이제 물러납니다. 이제 두 아들이 이제 그 테베를 번갈아가면서 잘 다스려야 되는데 서로 싸우죠. 그런데 한 아들이 이 테베와는 아주 그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도시 국가를 끌어들여서 태베를 공격하는 겁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결국 두 아들 다 죽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 크레온이라고 하는 이제 삼촌이 안티고네와 두 왕자의 삼촌이 그 태베의 왕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법령을 발표합니다. 저기 두 왕자의 시신이 태베성 밖에 저렇게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싸운 저 왕자의 시신은 장사를 잘 치러주되 저 다른 도시국가와 다른 나라와 손잡고 우리를 치려고 했던 저 왕자의 시신은 그냥 버려두어서 수치를 당하게 해라 라고 이렇게 법령을 발표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안티고네가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요? 자기 삼촌이자 왕인 그 크레온의 명령에 따르면 한 오빠만 장사를 치러주고 다른 오빠는 그냥 내버려둬야 되는데 내 오빠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그거 버려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고민을 하다가 그 시체를 돌보고 하다가 결국에는 흙을 이렇게 몇 줌 이렇게 뿌려서 장사를 치러주죠. 그런데 이 일이 왕에게 들어가게 되고 이 여인을 이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너무나 좀 그 혹독한 처사입니다라고 크레온의 아들이 이제 반항을 하죠. 그랬다가 이 감옥에 갇힌 동굴 같은 감옥에 갇힌 안티고네는 스스로 자결을 하게 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크레온의 아들도 자결을 하게 되고 그렇게 비극이 끝나더라라는 게 이제 그리스 비극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구조가 굉장히 좀 비슷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교훈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무엇이냐면 인간에게 주어진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안티고네는 지금 보편윤리와 가족이라면 당연히 가족을 돌봐야지라고 하는 보편윤리와 자기가 속한 국가,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윤리가 충돌하는 지점에 서 있는 것이죠. 일종의 딜레마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쉽게 해결되지 않죠. 대답이 쉽지 않은 질문들이 그런데 이 질문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진보를 이루어낸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이야기와 소포클레스의 비극이 이야기하는 교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인간의 현실은 사실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대답이 쉬운 질문 치고 현실을 담아내고 있거나 가치 있는 질문 혹은 손쉬운 해결책 치고 진정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 교육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뭐 우리나라에서 서울대만 없애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일본이 마음에 안 드니까 가서 우리가 그 군사력으로 확 쓸어버리고 우리가 일본을 점령하자든지 뭐 말은 굉장히 쉽죠. 그러나 그런 손쉬운 해결책은 아무 해결책도 아닌 것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진짜 고민하고 진짜 성장하게 되는 질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지점 속에 우리가 짓이겨 있을 때에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피할 수 없이 그 문제들을 고민할 때에 우리는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초등학교 1학년인 저희 아이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아이의 순수한 욕망으로는 텔레비전을 더 보고 싶습니다. 매일 텔레비전을 뭐 6, 7시간씩 보면 제일 행복하겠죠. 그러나 본인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엄마가 막죠. 공부를 하고 해야 하지만 공부는 하기 싫은 현실. 그리고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그 현실. 손쉽게 해결되지 않는 그 현실이 아이를 자라게 하는 것이죠. 성장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비참한 여인이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어서 했던 이 행동이 다윗 왕에 도대체 무엇을 일깨운 것일까요? 우리는 그 힌트를 다윗 왕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40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0편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831쪽입니다. 시편 40편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자, 6절에 보시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제사나 예물, 희생제물이 중요하지 않다. 번제와 속죄제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실존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그 시편이죠. 시편 51편 한번 보시죠. 시편 51편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다윗이 바세바와의 동침 후에 회개하며 쓴 시로 이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쭉 여러 이야기를 한 후에 1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성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스스로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 잘못의 회개가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형식적인 제사나 어떤 제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른 이방신들처럼 몰록 같은 신처럼 바알 같은 신처럼 어떤 내가 많은 희생제물을 통해서 그 신도 감동할 만큼 어떤 큰 희생을 보여줘야, 아니면 내가 희생할 수는 없으니 그런 큰 다른 희생물을 대치하여 내가 받을 저주, 내가 받을 폭력을 그 희생물에게 뒤집어 씌워 그 희생물이 폭력을 당하는 것으로 넘기는 식의 그런 야만적인 신이 아니시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희생제물보다는 인애를 요구하시고 번제보다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요구하시고 그 어떤 제사보다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한 인격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성경적이고 인류 전체를 우리가 놓고 봤을 때 보편적이라고 할 만한 어떤 교훈을 지금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누구에게 배웠겠습니까?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나라를 잡았지만 사울왕의 그 폭정을 끝내고 왕이 됐지만 가뭄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갖다 바쳤죠. 기본 사람에게 사울의 후손들을 죽이게 했죠. 그게 다 자기의 정권을 위해서도 아마 좋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걸로 해결되지 않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용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들보다 네가 전에 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승승장구했던 다윗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통해 다윗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익숙한 기존의 다윗으로 하여금 그 벽을 깰 수 없는 그 지점 앞에 서게 하셔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시는데, 바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 리스바라고 하는 힘없고 리스바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었던 한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뤄내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현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는 과거에 다양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거에 그 성공을 가능하게 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 시대에는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를 반복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효과들이라고 하는 것이 실상은 본문이 아니라 부수적인 것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진짜는 무엇일까요? 진짜는 그리고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고민해 보라고 오늘 여기 쩔쩔맬 수밖에 없는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오늘의 그 부끄러운 현실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잘난 척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게 되었죠. 그렇다고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리스바는 죽은 자식을 살릴 수 없습니다. 다시 사울 왕이 다스리던 시대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어찌할 수 있는 과거의 영광을 곱씹고 과거의 영광만 그냥 부러워하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고개를 숙이게 되었죠. 아무것도 못하게 되었죠.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까? 한탄하며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비를 내려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오늘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오늘의 익숙한 자리가 아니라 저주와 복수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그것으로 되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주님께 매달리다 보니 특수하고 나의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 나에게만 익숙한 자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보편적인 신앙인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더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그렇죠. 우리가 잘난 척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게 되었죠. 그래서 더 신앙인다워졌습니다. 고개를 빳빳이 들고 사는 것이 더 신앙인다운 것입니까? 아니면 고개를 숙이게 된 것이 더 신앙인다운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의 상황 앞에서 때로는 부끄럽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답답하고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절감하기 때문에 속상하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 풀리지 않는 딜레마 속에서 이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고급하게 다루시고 주님이 우리를 쉽게 풀리는 것 정도로는 해결되는 자리가 아니라 더 깊고 섬세한 자리로, 그리고 이 상황이 아니면 만들어지지 않는 더 깊은 인간성의 발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으시는 성품의 열매 맺음,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개를 숙이게 되어서 더 신앙인다워진 것 같이 이 고개를 숙이게 된 현실에 압도되지 마시고 한 걸음 더 겸손한 용기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말씀을 들어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과거에 우리가 만들었던 영광, 과거에 우리가 누렸던 온갖 복된 것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의 마음이 낙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우리의 현실을 보면 또 우리의 주변을 보면 길이 보이지 않아서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상황에서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성숙을 명하고 계시고 이 길이 우리가 망하거나 소멸되는 길이 아니라 한탄할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답답해할 수밖에 없고 이게 무엇인가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는 오늘의 현실이지만 이 현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신다는 이 성경의 메시지를 우리의 가슴속 깊이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주여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